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비참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루 끼니를 이을 수 없는 사람, 늘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은 사람, 또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잘못이 아닌 다른 일들로부터 자신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이런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참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정말로 비참하여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푸념과 걱정으로 쌓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더해간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 이야기이며, 성경은 이러한 비참을 두고 비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육신의 비참함을 두고 나사로의 광경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거지이며 몸에는 헌데두성입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 있습니다. 더 이상 성한 곳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이제 혼자 된 친구가 없어진 그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나사로를 두고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사람이 정말로 무엇이 고통인지 무엇이 안식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비참한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삶이 부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될때 우리는 왜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못하고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들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은 언약적인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가? 헌대를 앓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언약 안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사람을 두고서 너희가 정말로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방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사로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나사로는 정말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익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때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끊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안식일 논쟁을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이었고, 그날의 이 병자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행각에 누워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를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구조는 차라리 성전으로서 주님과 제물로서의 주님,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사역은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부터 2장부터 5장까지는 물두멍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의 사역이 드러납니다. 6장부터 7장에는 진설병이 나타납니다. 그는 먹이십니다. 8장부터 16절에는 등대로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분향단에 나아가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과 19장 중반까지 제물로의 모습을 보인 이후에 19장 후반부에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살아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사를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과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셨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안식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참된 성전으로 부르시고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안식일에 자기 백성을 안식을 위하여 일하심으로 참된 안식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전 밖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고치심으로 성전 안에서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안식일에 주님의 고침의 사건. 둘째, 38년 된 병자를 고침의 사건. 셋째, 38년 된 병자의 고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안식일에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고침을 잘 알고 있기에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러한 기적이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며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8년 된 병자로서 이미 고침을 받은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성전 안에 들어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좀 어불성설 아닌가요? 우리는 도리어 여기에 계속 머무르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요한이 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앞에 일이 있은 후에의 의미입니다. 사장에서 사마리아 성 여인이 참된 예배의 때를 가르치시고 기적이 아니면 믿지 않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었다라는 사실로 마쳤습니다. 이는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은 유대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유심히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이곳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도 명절입니다. 우리는 이 명절이 유월절인지 오순절인지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성경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관심이 있는 날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날에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입니다. 유대역 이 날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님은 안식일이 아니어도 되고 명절 아니어도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병을 고치는 사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유독 안식일에 했는가? 왜 주님은 유독 예루살렘에 하셨는가? 왜 유독 안식일 중에도 명절이 있는 그런 안식이었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런 안식이었을까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을 규례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는 여섯 동안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17장 21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 그때 내가 본적 유대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 내가 경계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 안식일에는 도무지 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기에 하나님은 이날에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날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두고서 지금 네헤미야는 경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표징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편에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표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수가 아니라 정말로 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발견하고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게까지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사람이 집 바깥에 나가 말린 무화과 열매보다 무거운 것들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밖에 나가면 어디까지 들을 수 있습니까? 말린 무화과 이상은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 땅에 말린 무화과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가벼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도 도무지 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민감하고 중요한 날, 이렇게 민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날에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날에 하신 것은 주님이 의도한 바이고 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엄격한 유대인들의 안식법 앞에서 병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상반되어진 두 부류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런 병을 고치고 이 모든 사역을 하고 있는 이것을 통하여서 아들을 공경해야 한다.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알아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신 분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은 아버지가 행하실 일이고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이고 아버지에게 요청하신 그런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시니 자신도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안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일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38년 된 병에서 고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 만난 사람은 안식일에 주님이 고치신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쳤다라고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죽일 마음을 가졌다. 즉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참빛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 같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불신하고 산 우리들을 주의 날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여기 무리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주님을 버리고 불신앙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전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제에서 생각할 것입니다. 둘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 사실을 두고 학자들은 상징기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는 여기서 양문교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그곳에 모인 병자들이,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이미 이 사실을 두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될 때 연못가에 모인 병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는 정말로 비참해 보입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자신의 병이 낫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자신들이 스스로 물이 동할 때 내려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환자들입니다. 이 병자들은 흔히 요즘 보는 그런 병자의 측면에서 어떤 기적을 정당화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병자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병자가 있고 이런 병자는 고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병자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3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적 그리스도가 오실 때 만날 옛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의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여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귀를 들을 수 없는 사람, 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저는 자들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야 노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질 그런 일입니다. 즉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난 이 병자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려야 될 그런 병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정말로 그들은 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과연 메시아가 오신 것이며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그런 사건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한 신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침을 받은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진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한 병자는 지금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보시고 있음을 요한은 이렇게 밝힙니다.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8년 되었다라는 것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인생의 아주 긴 기간이고 어쩌면 인생의 모든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38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38년을 겪었습니다. 이 38년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갔던 시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야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막과 모세가 중보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심판을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연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옛 언약의 백성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자, 말을 못하는 자, 저는 자들, 참으로 메시아만 기대해야 될, 즉 새 여호수아를 바라봐야 될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백성들입니다. 아무도 자신들의 새로운 생명을 주는 물을 넣어줄 수 없고 그들은 병자들에게 관심이 없으며 병자들은 자신 그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한 옛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낫고자 하였는가라는 사실을 압니다. 메시아 그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정말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는 애굽 가운데 있고 너희가 애굽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불순종한 그 애굽 가운데 출애굽해야만 하며, 정말로 출애굽하기 위해서 불순종한 38년 된 병자 너희를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양문 곁의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합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제사에 들어갈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의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로부터 하나닐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벨론 유수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양의 문은 희생제물이 될 동물들 중 그들 중에서 양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질 때 통과하는 그런 문인데, 그 문의 명칭은 바로 그 동물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양의 문 곁 베데스다 연못, 즉 베데스다 연못은 심정을 토로한 것, 자비와 연민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인 옛 언약의 백성들은 새 요소를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그 백성들 앞에 주님은 지금 현재 기다리는 그 메시아로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양의 문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죄악된 언약의 옛 언약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제사할 제물을 가지고 양의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개념으로 읽게 되어지면 정말로 주님께서 제물되어지고 그 제물되어짐을 통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에만 그들은 정말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가 정말로 부활하게 되어질 때 정말로 야훼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두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너희들 유대인들아, 너희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이 병자는 말합니다. 예, 그러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38년 된 옛 언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참 생명을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마다들 가운데 너희가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참된 성전 안에 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갑니다. 셋째, 38년 된 병자를 고침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있던 곳은 양의 문 옆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낫기만 원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병인을 일으킨 사건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에서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전에 설교될 때 이사야 35장과 연관하여서 어떤 일이었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활한 그 주님은 참된 메시아다라는 사실들도 이해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메시아는 참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여기서 육신이 약한 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구걸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병자들은 그렇게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38년 된 즉 옛 언약의 백성들의 참된 구원을 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구걸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들은 성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그 성전을 두고 정결케 해야 되는 성전, 청결하게 해야 되는 성전, 그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져 있는 성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참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들로서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서 주 야훼의 이름을 찾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성전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고침을 받고 그는 성전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있는 그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병을 고치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반응을 보아야만 합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안식일에 일하는 논쟁을 하고 자신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감이 옳지 않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말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너희와 내가 결별되어졌고 너희가 어떻게 38년 된 병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내 언약이 왜 깨어졌는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범죄였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곳 가운데 들어갈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과 45절에 이에 이르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이 왜 범죄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주인이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고 때로는 그들이 빈집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은 정말로 빈집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야훼 하나님을 모시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잘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 고백 안에서 주님의 참 성전 안에 들어와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아야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빈집은 아닌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의 교회를 찾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인이 없는 빈집은 약탈자가 약탈하는 그런 약탈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탈자가 됩니다. 주인이 없을 때 그들은 우리를 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삼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담대하게 범죄할 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범죄를 지으며 아무 일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너희는 성전이다 라고 말했던 그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교회들의 정말로 주님의 이 말씀이 들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의 그 말씀이 지켜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보여줄 때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어지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잊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은 가이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희는 가이사의 사람이 되어졌고 너희들은 지금 가이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범죄한 가운데 있다고 강력하게 그들을 규정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걸어간 그 옛 언약의 백들의 모습인 38년 된 병자들을 부르시고 양의 문에서 낫기를 구걸하는 그를 주님은 고침으로 당신의 집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비와 연민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를 고침으로 그의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참된 고침을 받고 안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의 날에 정말로 그들은 안식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가운데 참 주인이신 주님이 없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유대주의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참된 주인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어떤 방편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이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까지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에게 참된 사역자를 보내어 주었고 반대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기꺼이 재물을 모아 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했습니다. 너희와 우리는 그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지체이고 한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참된 구원이 있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기 백성의 구원과 부활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인 교회는 날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압니다. 주님은 위로하시며 경고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들은 요새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듯이 길갈에 요단을 건너면서 그들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였듯이 새 요새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가 물러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며 그 구원이며 38년 된 병자를 성전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날마다 주의 교회에서 불러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버리지 맙시다. 삼위 하나님을 거부하지 맙시다. 거기에는 진정한 심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범죄를 한 우리들을 오늘 고치시고 오늘 성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심한 것이 생겨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